약 한 달 전 10월 7일에 하마스에서 이제 로켓 수천 발을 쏘면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중동, 재림, 휴거, 부활, 환란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성도들 가운데 이제 크게 증가하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지금 시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덧글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지난 두 시간에 이어서 재림, 휴거, 부활, 환란기 등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 왕국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정체, 그 다음에 부활, 부활이 왜 필요한가 이거 함께 또 요 근래에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매장은 거의 없고 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묻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질의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일들의 개요 두 가지 이 도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저 그림에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요 전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69일에 다니엘의 70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0일에 490년이 작정이 됐는데 처음에 69일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져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붕 점프를 해서 맨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거 교회 시대는 점프를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계시가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신약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끊어져서 죽는 이 십자가 사건 여기까지가 구약 그 이후가 신약이다. 자 이렇게 돼서 한 50일쯤 지나고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셔서 교회가 사람들 눈에 보이게 이렇게 태동을 합니다. 교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 이제 공중 이렇게 강림하실 때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를. 그래서 거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동시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는 몸이 변화가 돼서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올리브산에 이제 재림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다. 그 다음 그림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가서 보시면은 교회 시대는 끝이 나요. 어떻게 끝이 나? 신부가 채워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이후에 혼인 만찬, 혼인 예식을 저 하늘에서 이제 하는 동안 땅에는 7년 환란기가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결혼한 그 신부가 같이 땅에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는 일이 7년 환란기 맨 끝에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에 가서 보면은 교회 시대, 조금 전에 그 다음에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천년왕국. 우리 영어로는 이제 밀레니얼 킹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영상들에 이제 덧글을 적어 놓는 이런 분들 가운데, 천년왕국,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이런 덧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개신교회에 다니는 대다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란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자, 그럼 왕국이란 말은 누구의 전유물이냐?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다음 그림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 회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이란 말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찾아서 쓰는 거예요. 영어로 킹덤 홀이라고 자기들의 집회 장소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킹덤 홀, 킹덤. 이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누구 다 가져다 줘도 왕국으로 번역하지 뭐 다른 걸로 번역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 번역이 이 개역 성경 공동 번역 뭐 새 번역 할 거 없이 성경 번역이 정말로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런 개념을 이 개역 성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뭐 한다 그런 건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왕이 홀로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의견 물어갖고 그래서 국민 투표해갖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뭐 수도를 옮기자 뭐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왕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 미국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개념이에요. 킹덤, 그 왕이 다스리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킹,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그 제도 아니면 이와 같은 국가는 왕국이지 다른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되면 공화국도 되고 민주국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그런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뻔한 그런 이야기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니면은 킹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임금으로 번역하고 또 왕으로 번역했다가 킹덤은 다 나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성경에 들어있는 이 가장 중요한 개념,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나라 개신교 성도들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만 이제 14만 4천 뭐 이거 돼갖고 천년왕국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의 근본 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국을 빼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할 수 없이 그렇게 써도 왕국이라는 게 머릿속에 가득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는 게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거의 일부가 사람의 구원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그의 부하 쫄개 마귀들, 하늘에 있는 천상의 모든 존재들, 그 다음에 인간들 포함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거, 이거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특별히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이루어진 거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에 대한 개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가서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명패, 이 사람들은 유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그러니까 왕, 왕국 이런 것들이 통일성 있게 그대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그래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은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어로 Heaven이에요. 우리 천국 갑니다. 그 얘기할 때 우리 Heaven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는 Heaven이 아니고 Kingdom of Heaven. Of는 기원을 갖고 있어요. 기원. 하늘이 기원이 돼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내가 주겠다, 메시아로 와서, 근데 유대인들이 그분 배척하고 결국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면서 새 언약, 새 상속 언약을 맺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여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다 천국으로 이해하고 이러고 하면은 이거는 뭐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미로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천국의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하라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거를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아버지 왕국이 임하고 그게 하늘에서 땅에 임하고 이런 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답답하고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성소공에서 발행하는 그런 성경으로는 이런 구절들의 의미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역성경 여기 나라라고 이제 번역한 이와 같은 그 그리스 말은 바실레야, 그리스 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느 누가 가도 보면 다 왕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치체제,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쭉 보여주시고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 그 왕들이 서는 거 보시고 이 왕들이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 맨 끝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어디에? 이 땅에.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선다. 예, 그렇게 되는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은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이름이 하늘의 왕국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천년 왕국이라 그러냐? 그 기간이 천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의미는 이것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왕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천년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왕국이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국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대인들에게 제시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그래서 재림 때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구조로 성경이 이제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천국 예수님이 주로 왔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맞지 않는 거다. 자, 그래서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왕국으로 번역한 거예요. 왕국. 그래서 우리 킹잼 성경 가서 보시면 왕국이 몇 번 나오냐? 총 342회가 나옵니다. 이 왕국, 킹덤은 원래 이제 왕권을 의미했으나 나중에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통치 체제 왕국을 이제 의미하게 돼서 이런 거를 나라로 번역하고 천국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놨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왕국의 개념, 다니엘서뿐만 아니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대언서는 이 왕국을 세우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예언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이 단어 왕국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 전유물로 이렇게 삼아갖고는 이름도 왕국회관, 왕국회관, 김밥천국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하듯이 그렇게 왕국회관 이렇게 이제 전용 언어 용어로 아예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성경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만 신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국을 천국이나 나라 이런 걸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서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만 돼? 성경을 읽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 구약 성경 읽으면 다 비유로 해서 어떻게 다 잘 살고 복받고 뭐 이렇게 밖에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도 다 똑같아요. 무슨 왕국의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구원받는 거 하나만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가 먹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면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의도하신 그 목적에 뭐 10분의 1도 다다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런 인간 역사 통치 계획, 이거의 총 주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모든 것들,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거 세우기 전에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런 창조물들, 특히 타락한 이런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의 신비를 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인간과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왕국이 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첫 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 이거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이걸 이제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제시했지만, 그 제시한 내용이 이제 거부되고, 그래서 재림 때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퍼펙트한 그 왕국이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대언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이사야서 9장, 11장, 예레미야 30장, 31장, 에스겔서 38장부터 48장, 다니엘서 2장, 스가랴 12, 13, 14장, 말라기 전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또 뭐 가서 보시면은 학계, 스바냐 뭐 할 거 없이 그냥 대언서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의 땅, 저 땅에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온 땅을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그 왕국, 그 왕국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에 올라가시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올리브산에 온다. 여러분 왜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올리브산에 저기 왜 오시겠냐고요? 왜 오셔야만 되느냐? 지금 얘기한 개념을 얘기하면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재림한다, 감람산에 재림한다 그것만 알지 왜 오시는지는 모르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오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굳이 감람산에 발을 내리고 이 땅에 왜 오시냐?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는 거예요. 왕국을 건설하러.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시면 그냥 명백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이렇게 강림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서 11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17절부터 그 다음에 21절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이방인 민족들의 이런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이제 짐승들 또 새들의 밥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장이 나오잖아요. 순서 그대로 20장에 가서 보니까 2절부터 시작해서 천년, 천년, 천년 해서 여섯 번 천년이 나오면서 마귀가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갇혀서 더 이상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2절부터 시작해서 천년이 여섯 번 나오면서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참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이 천년이 무한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기간. 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한한 기간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영어로 expire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나는 게 expire 하는 거잖아요. 천년이 영원 무궁한 기간이면 어떻게 다 찹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갔고, 그래서 땅에 있는 이런 민족들 또 모아가지고, 이래서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 왕국이 하늘에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 하나님의 왕국인데, 아, 갑자기 천년이 다 차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풀려나갔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천년왕국 하늘에 있다 그러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해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고 그런 목사에게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니까 참 무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곡과 마곡의 이런 그 전쟁이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건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과는 다른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이 퍼펙트한 왕국에 거기에서도 마귀가 풀려나니까 사람들,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바벨탑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걸 대해서 하나님이 이 반역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그림 다시 한번 미래 개혁 보시면 교회 시대가 휴거가 되면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고 천년 동안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저 예루살렘 저 수도에서,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천년왕국의 성전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 성전, 그건 지금 여기서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이거든요. 그걸 지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와 같은 그 갈등이 일어나면서 지금 뭐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의 끝에 완전히 멸절돼서 반역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이 구조 외에는 다른 구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 외에 다른 거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private interpretation, 사적인 해석이에요. 사적인 해석. 그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로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 이 순서대로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자 환란기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다시 보이시죠? 환란기 끝에 하여튼 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내려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냐? 이건 땅에 있는 왕국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휴거받은 사람은 이미 다 몸이 변화가 돼서 그냥 아기 낳는 걸로 얘기하면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자 그러면 7년 환란기 바로 전에 공중강림 하셔서 휴거 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면은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남아요. 누가 유대인하고 이방인만 남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갔으니까 100% 불신자로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환란기는 시작할 때 100%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돼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7년 환란기를 끝까지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런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환란기 성도다. 환란기 성도예요. 교회는 다 올라가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 통과해서 예수님하고 지금 이 결혼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신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기 이제 성도가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 여기 가서 한번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100%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이 끝은 왕국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이 복음. 자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왔으니까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재림 이제 되니까 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왕국의 복음을 또 선포하러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게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여러분 법정에 가면 증언하잖아요. 그 증언으로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가 되면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끝이 7년이 지나야 끝이 오는 그때가 되면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메시아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설립하신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가 된다. 이거지 이게 천국 복음이 세상 끝에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거다. 왕국의 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전체를 흐르는 하늘의 왕국의 이 복음. 그렇죠? 이런 끝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럼 유대인들이 얼마가 살아남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가서 보시면 저 유대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3분의 2는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구가 천만이라고 한 300만은 살아남아서 이 환란기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스가랴서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자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왕국의 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러 단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거지. 지금 교회면은 모든 민족이 이미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이게. 자 이렇게 돼서 모든 민족들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하겠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오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오니까 이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선포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잖아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녀야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봉인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미 이단이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등등해서 하여튼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휴거 받는 게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천년 동안 살아야 된다, 이게 나오면은 그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이건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거기 5절부터 해서 여기 8절까지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살리 지파, 므낫세 이렇게 다 해갖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나오면서 각각의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합계 14만 4천 명이 온 세상 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이런 데서 뭐 넌 유다 지파다, 넌 뭐 르우벤 지파, 이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거기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열두 지파로 다 나눠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4만 4천에 내가 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미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 환란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끝이 나면은 천년왕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유대인들 간의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방인들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계시록 6장 7장에 큰 환란기에서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7년 환란기를 끝까지 통과하는 환란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천년왕국엔 누가 들어가는 거냐? 유대인들, 살아남은 믿음 가지고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면은,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양민족하고 염소민족을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제목이 31절에 왕께서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자, 오른쪽에 이 왕이 있는데 왕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아니라 세 부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양하고 염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 부류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 속한 그 민족들에게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이루시고 계신 그 왕국, 그래서 그 왕국에 너희는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가냐, 믿음은 물론 가지죠. 그 믿음 가진 게 행위로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4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 저 유대인들,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며 말씀 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로 도와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천년왕국에 들어간대. 믿음으로 가지고 거기서 나온 행위가 있었다는 거지 행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나온 행위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염소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완전히 멸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들의 판단의 근거도 믿음이 없으니까 45절에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내 형제들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 왕이 심판할 때 여기 이내 형제들이라고 이제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하고 양에 속한 민족, 염소에 속한 민족 세 그룹이 있는데 염소는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전한 불 속에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누구만 이제 살아남아요? 믿음을 갖고 남은 사람만 유대인들 가운데 그 3분의 1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만 살아남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는 다 불신자만 환란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럼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100% 믿음을 가진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쭉 이렇게 나오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초식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9절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전 세계 모든 땅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마귀가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유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처음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평화로운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5장 가서 보면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지푸라기를 먹는다는 말, 사자가.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평화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되냐. 20절 가서 보면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아이가 그럼 어른은 어떻게 돼서 한 900세고 이렇게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느냐. 거기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22절에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다. 나무들 보통 오래 사는 건 천년씩 이렇게 살거든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앞부분에 가서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 살고 900몇 년씩 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담도 930년인가 살고 그런 일이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지. 이걸 읽고는 그러고는 무슨 어디 나냐 뭐 이런 어디 왕국에서 이렇게 이상주의 세상에서 판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이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초식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수명이 다시 천살까지 늘어나게 되고 해치거나 죽이거나 상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고 그래서 평화의 천년 동안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사야서 66장 또 가서 보시면 21절 2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레위 사람들 내가 또한 그들 중에서 일부를 취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삼는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의 제사장 체계가 쓰고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말라기 가서 보시면 제사장 체계가 쓰고 레위 사람들 체계가 쓰고 희생물을 다시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해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그런 제도가 부활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스가랴서 14장 19절 가서 보면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의 일곱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을 지키고 그걸 지키러 오지 않은 모든 민족들은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환난 통과는 불가능하다 아니면 비성경적이다, 이걸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잖아요. 환난을 통과해서 7년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거냐, 7년 환난기 끝이 될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해요. 강림해갖고 믿는 자들 다 채워 올라간다는 거예요. 채워 올라가서 올라간 다음에 몸이 변화가 된 이 사람들과 함께 또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재림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거 하고, 그건 이제 지상재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해서 하는 거, 공중재림이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내려왔다가 채워서 올라갔다가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순식간에 다시 올리브산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7년 환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7년 끝날 때 그 순간에 공중에 이렇게 강림하시면은 그럼 어떻게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올라가서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죠, 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다 누구만 남아있어요? 불신자만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채워서 올라갔으니까 땅에는 불신자만 남아있잖아요. 불신자. 그렇죠? 이 불신자가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밖에 없잖아요. 신자는 다 휴거가 돼서 올라갔잖아요. 몸이 변화가 됐잖아요. 아기를 못 낳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만 남냐? 불신자만 남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가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7년 통과해야 된다, 뭐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 왕의 군대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고 꽝꽝대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 예, 7년 끝날 때 바로 내려오시면 믿는 자들은 다 올라가고 몸이 변화가 되면 그럼 땅에 있는 사람 딱 불신자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그건 불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7년 환난기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휴거받고 또 동시에 올리브산에 재림한다 이런 거는 성경의 구조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을 채울 수 있는, 왕국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거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화장을 요새는 뭐 70, 80% 이상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는 사람도 부활하느냐. 이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죽으면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또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죽으면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또 화장에 대해서 매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삼중적인 구조라 그래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삼중적인 구조. 근데 대다수 이 복음주의자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중구조, 영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영과 육과 혼으로 돼 있는 이게 정상적인 신학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죽는다. 이제 우리 죽잖아요. 저도 얼마 있으면 이제 죽는데, 죽어요. 죽는 거는 이 몸이, 내 몸이 나의 영과 혼에서 분리가 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임종하는 그 상태에 베드에 이렇게 누워있다, 병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딱 죽는 순간이 딱 오면은 내 영과 혼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침대에 요 몸만 남아있는,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요게 죽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육적인 죽음이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 신약시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 신약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신약시대에 신자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꼴딱꼴딱해서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숨이 탁 멎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영과 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중간 대피소, 뭐 연옥, 뭐 이런 거 거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빌립보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다.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죽어야 할지 아니면 살아남아야 할지, 참 내가 뭘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23절, 이는 떠나서,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죽는 순간에, 그래서 몸에서 영과 혼이 딱 분리가 되면 그 순간에 어디로 가는가? 영과 혼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거기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직행을 하는 거다. 어우, 저 셋째 하늘이 엄청난 거리인데 그거 가려면 시간이, 여러분 이제 그거는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몸을 떠나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장로교에서 가르치듯이 무슨 중간 대피소가 있고 천주교에서 가르치듯이 무슨 연옥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떠나면,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과 혼이 그 순간 즉시 주님께로 가는 거다. 자, 그런데 사람은 세 개가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영과 육과 혼. 그렇죠? 근데 지금 몸이, 제 아버지 같은 몸이 지금 파주에 거기 묘지에 있는데 있단 말이야, 몸이. 그렇죠? 근데 영과 혼만 지금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구실하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토록 갖게 될 그 몸 말고 잠정적으로 천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소유한 그런 몸을 주신다. 예, 그렇게. 몸이 없으면 여러분 말 그대로 유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몸을 주신다. 그래서 라킹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소울리시 바디, 예, 혼적인 그런 몸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같이 뭐하러 같이 오겠어요? 땅에 남아있는 몸, 몸이 부활해서 그 몸하고 연합이 되려고 같이 오는 거다. 지금 잠정적인 몸을 갖고 있는데 퍼마넌트한, 영구한 그런 그 몸을 갖기 위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으면 우리가 믿거든, 다시 말해 구원 받았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이미 죽어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그 사람들, 몸이 지금 잠정적인 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그 몸을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그 몸하고 딱 연합이 돼서 계속 올라가고 동시에 살아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도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돼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가졌던 그러한 영화로운 몸. 그 몸이 어땠어요?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시공간을 초월해 다니고, 그렇죠? 이러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 몸으로, 물론 깨끗한 그런 몸으로, 병이 하나도 없고 건강한 그런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지만 어쨌든 만질 수 있고 시공간 통과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볼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몸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몸으로 가지고 통과, 이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다. 자, 그래서 공중 강림할 때 몸이 부활해서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휴거 받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혼인 만찬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내려올 때는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 불신자, 신약시대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 죽으면 곧바로 그의 영과 혼이, 몸은 무덤에 가 있는 거고 똑같고 그의 영과 혼은 지옥 불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현재 지옥은 어디 있냐?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땅, 이 earth의 heart, 중심부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부자, 나사로, 아브라함 다 보기도 하고 뜨겁다 그러기도. 여러분 왜 그래요? 몸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잠정적인 몸이 있으니까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뜨겁다 그러기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잠정적인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영원무궁토록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 부활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열린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20장에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심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쭉 돼 있고, 13절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보상이 다른 거고 지옥 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는 사람도 받는 형벌의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몸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이렇게 돼서 둘째 사망이 되면 하나님하고 영원 무궁토록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성경은 불호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부활해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형벌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성경의 부활, 이거 다 여기 에스라 성경지도 사전에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부활 가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빨갛게 돼 있는 건 곧 첫째 부활이고 저 끝에 천년 왕국 끝에 저기 있는 거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이건 정죄의 부활, 저주의 부활이고 요 앞에 빨갛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요게 영원히 사는 축복의 그와 같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부활은 천년 왕국 끝나는 시점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불호수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이런 해를 입는 거고, 자, 첫째 부활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첫 열매. 또 동시에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이거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자,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수확이, 엄청난 규모의 수확이 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 부활하는 이 부활의 수확이 있고, 꼭 구약시대 성도들 또 환란기 성도들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사야서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13절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 끝에 부활하게 이렇게 돼 있고, 환란기 성도는 언제 부활하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환란기 끝부분에 이들과 함께 이삭 줍기 형태로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성경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활은 한 번에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천년왕국 끝에 그때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죽는 둘째 사망에 이제 해를 입는 그런 일이다. 자,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 매장을 한 게 아니라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유대 사람들의 매장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땅에 사람을 묻어요. 땅에 묻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갖고 그 안에 관을 집어넣어갖고 그게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소멸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 가서 보시면 돌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산 이렇게 있으면은 산에 이런 허리 이런 데 바위가 있는데 이런 데를 깎습니다. 이렇게 깎아갖고 저 안을 무덤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무덤이 다 저런 돌무덤이에요. 그리고 저 돌을 굴려가지고 그래서 이 무덤을 막아놓고 저 안에 부자 같으면은 자기 1인 무덤이 있는 거예요. 자기 1인 무덤. 부자하면 또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저 안에 뭐 가족묘 비슷하게 아니면 하여튼 여러 사람이 10구든 20구든 이렇게 저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널판지라든지 뭐 이런 사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저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날씨가 굉장히 무덥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다가 1년만 해서 돌 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살이 다 없어집니다. 1년 지나면은. 그러면 뭐만 남긴 뼈만 남는 거예요. 그 뼈만 남으면은 그 뼈를 걷어다가 그래서 유골 항아리, 그 유골 항아리에다가 그것도 돈 많은 사람은 1인. 돈 없는 사람은 가족이 전체가 다 그 유골 그 암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저기다 또 다른 사람 넣고 또 다른 사람 넣고 그렇지 무덤을 계속 파고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저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유대인들의 이런 매장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 문화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이 크리메이션이라고 하니 화장은 없는 거다. 다 이교도들의 매장 방식이에요. 이교도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태워서, 태우면 이제 재만 남거든요. 그걸 뭐 뿌리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도 요 근래에는 뭐 화장이 아마 70, 80% 이상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무덤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자, 그럼 화장하면 이 사람들도 부활이 되느냐? 당연하죠. 부활이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순교당하고 할 때 콜로세움 이런 데서 사자 밥대고 그러면 사자 똥으로 나온 거예요. 그 육신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부활 안 될까요? 부활이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장이 돼갖고 물고기 밥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 여러 종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까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아까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다 내어주는 그런 일이 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의 경우도 화장을 하면 다 소멸돼서 없어지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입고 있던 몸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뭐 물고기 밥이 됐든지 짐승의 밥이 됐든지 영생의 부활이든 정죄의 부활이든 다 몸의 부활을 한다.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화장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매장하는 것이 좋다. 미국 같으면 뭐 땅이 많으니까 뭐 화장 거의 없고 다 이제 매장을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자, 그럼 몸의 부활 얘기하니까 또 그 사람의 지금 구성 요소 그렇죠. 저 같은 머리카락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이제 이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드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몸은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이 안에 철분도 있고 인도 있고 뭐 여러 요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다시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뭘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그런 몸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보면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물리적으로 몸으로 살아나시잖아요. 그런데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자 제자들이 알아도 보고 순식간에 시공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영원 무궁토로 사는 그런 몸이니까 무슨 병이 있거나 쭈글쭈글하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몸으로 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가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 지금 있는 건 천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Vile body. 이거는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느냐, 욥기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욥도 내 구석적에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신다면, 욥이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2000년 전에 산 사람이 내 구원자가 나중에 땅에, 왜 땅에서요? 지금 배운 대로 얘기하면 왕국을 세우려고 땅에 서시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 내 살갗이 없어진데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렇죠? 예.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개역성경을 완전히 육체 밖으로 해서 180도 거꾸로 적어놨어요. 그 올바른 성경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 육체를 입고가 돼야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럼 유령처럼 되는 거거든요. 예,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몸소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본다. 여러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욥도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이 산 사람이 몸이 부활해갖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먹기도 하고 영화로 몸처럼 되는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건, 내 눈이 바라본다. 딴 게 아니라 내 눈이. 이게 신약과 구약이 이야기하는 몸의 부활이에요. 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의 이런 거 설명하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 어디에 들어있냐. 일단 구원 관련된 거는 아이들의 구원, 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이게 제일, 이걸 받아야 그 다음에 휴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휴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이걸 해야 되니까. 구원 바로 알기. 예, 제 이름 치고 구원 바로 알기 유튜브에서 치시면은 구원 바로 알기 영상이 8개에서 10개 정도 떠요. 구원이 뭔가 쭉 설명해 놨는데 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책이 있어요. 성경 바로 보기. 이 안에 오늘 제가 설명한 부활이니 뭐 휴거니 이런 내용이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그 설명을 이제 하려고 보면 이런 차트니 도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칼라로 돼 있는 거, 이거 이제 이게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가. 이거 무료로 이제 여러분이 다 받으시면 되고, 오늘 보니까 성경이 이상하면 안 되겠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는가? 저 개역 성경이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것도 여러분이 개역 성경 분석 보시고, 그 다음에 제림과 휴거 바로 알기 이 소책자도 있어요. 이 모든 거를 여러분이 그 다음 장에 가셔서 keepbible.com, keepbible.com 여기에 우측 상단에 자료실에 가면 문서 자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굳이 살려고 하거나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살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그냥 다운받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마음대로 인쇄도 하고, 뭐 컬러 프린트 있으면 지도도 인쇄하고,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다 인쇄해서 여러분이 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아이패드나 이 안에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책 보듯이 그냥 넘기면서 마음껏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중강림 휴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런 분들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그 뒤가 엄청난 시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다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입었던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는 이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뭐 날짜를 세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이미넌트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그런 예수님 편에서는 준비가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런 징조도 이런 거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만 신뢰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 그 일이 생기면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평안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